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마지막 때에 그 무엇보다도 꼭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은 주어진 본문 가지고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해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잘 계승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연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연단이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다지지 아니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잘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이 연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징계라고 하는 번역 표현이 나옵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잘못이나 허물을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어의 본뜻은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서 벌을 주고 징계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오늘 징계라고 번역한 이 단어에는 훈계하다, 훈련하다 이런 의미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양육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활용된 성경 말씀 하나 인용해 드리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양육하라가 바로 징계라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필 때에 나의 잘못과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하는 과정을 다 연단의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는 훈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훈육하기도 하지요. 자녀들은 그것을 압니다. 아, 다 우리 잘다라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부모님의 훈육이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 이 사회에서 참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훈육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부모님의 훈육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훈육하시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훈계하시고 훈육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는 부모의 뜻대로 훈육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뜻대로 하죠. 물론 포괄적인 의미로는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간혹 부모들도 알아요. 내 과욕, 내 욕망, 내가 살면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로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훈육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씩 느끼곤 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을 잘다라고 훈육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모의 그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첫째 아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아기가 아기를 키웠구나 내가 참 뭘 모르고 애를 키웠구나. 아, 참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긴 하시죠? 참 우리가 부모여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모가 참 모르고 키우잖아요. 물론 정말 잘 되라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라고, 정말 사회에 영향력 있는 아이가 되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일심으로 정말 잘 양육했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다 우리 식이었고 우리 방법이었고 그래서 둘째를 주시면 정말 잘 키워야지 하지만 또 둘째 키우면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휴, 또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훈육, 그 훈계, 그 징계를 우리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꼭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훈육은 버릴 것이 없다. 단 하나도 사소하게 이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훈육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 적용하면 참 모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훈육으로 인해서 좀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과정이 이 훈육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육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내도 닮아가고 또 화평하는 마음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 생각하는 거나 마음먹는 거나 행하는 이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으로 이 훈육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다는 말을 또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육이 없다면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의 목적을 이루며 살 텐데 하나님의 훈육 덕분에 하나님의 양육 덕분에 하나님의 징계 덕분에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가꾸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와 훈육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 훈육이 즐겁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어떤 훈육은 참 기쁘고 즐겁게 내가 감당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늘 이 훈육이 너무 혹독하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지 아니하고 슬프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고 이렇게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또 주변의 동료들이나 선후배를 살펴보시면 또 종종 느끼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그냥 술술술술 일이 풀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덜커덩 걸려요. 거기서 정강이가 까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 매듭 짓고 또 그 다음 걸음으로 또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과정이 참 순탄한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혹독하지? 왜 저런 과정들이 참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이 훈육의 과정이 한 달이면 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더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훈육이 다 끝나고 나면 달리 말하여 연단을 완성하면 연단을 다 받고 나면 연단을 능히 감당하고 나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예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달밖에 안 걸리는데 왜 저 가정은 1년을 걸리게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차별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훈육과 그 과정, 그 연단의 과정을 다 잘 거쳐서 모두가 다 의와 화평의 예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왜 나가지고 우리 가정 가지고 자꾸 이러시나?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혹독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훈육이 필요하고 그 훈육이 끝나고 나면 연단을 다 받고 나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은 동격입니다.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 따로 평강 따로가 아니라 의라고 하는 평강, 평강이라고 하는 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우리가 의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의는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내 결단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된 그 의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다음의 삶의 완결, 그 다음의 삶의 완성, 즉 믿음의 경주의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 인정하면서 허락하시는 그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와 훈육이 필요하고요. 이 훈육의 연단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우리는 믿음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자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이,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지요. 그 상급이 의의 면류관, 승자만이 누리는 평강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의 혹독한 훈육 가운데 계시는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가정이 있습니까? 그거를 능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피하시면 안 돼요. 그걸 걸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셔서 해방을 경험합니다. 출애굽이지요.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훈육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모세가 40년이 지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지난날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회고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라고 볼 때 그 신명기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모세는 회고하며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는 줄 마음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훈육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요 훈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게 이게 훈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익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건 무엇이었는가? 3절에 보니까 낮추시게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신앙의 자세는 낮아짐이었다는 거예요.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덕목인지 40년 동안 훈육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줄이게 하시고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이면서 무엇을 훈육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 밥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지난 40년 광야 훈육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려면 기본적으로 낮아져야 그 말씀을 받더라는 거죠. 세상의 높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가 어렵고 오히려 하명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 내가 하명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청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훈육하면서 낮아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단 받는 과정 속에 손이 지쳐있고 다리에 힘이 풀려있고 지금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완성되면 나는 소망을 누리게 된다.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그 소망이 바로 의의 면류관, 평강의 면류관, 의와 평강의 예매를 반드시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시련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또한 그 시련이 찾아올 그 즈음에는 정확한 타이밍,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추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의미심장하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지키는 과정 속에 연단의 과정으로 고통당한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시나? 그래가지고 불신앙으로 빠지지 말고 우상 숭배로 빠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요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계승 두 번째 연단을 능히 감당하시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훈계를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라고 훈계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자녀들을 훈육하심으로 우리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모든 훈계가 즐거운 것만은 아니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어 의의 면류관, 평강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단으로 인하여 곤고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게 하시며 연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하지 마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같은 확실한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